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읽을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서 드러내지 못하게 이제 하신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알리지 말게 이렇게 잠잠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귀신의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본문들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한한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만 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는 얘기는 시끄럽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니까 말하지 말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똑같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아니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러면 알아봐주면 좋은 건 아닙니까? 알아봐주면 이게 더 빨리 퍼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음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애시당초 그냥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칭송받기를 거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잠잠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 본문인데 마가복음 1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무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이 죽어있는데 그 딸을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러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그랬더니 일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살려놓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줄 아시니라.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라.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자에게 손을 갖다가 귀에다 대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뚫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구절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경고할수록 이게 퍼져가니까 이걸 노리고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 구멍에 절대 쳐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퍼질 것을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기적만 보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 지식이 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알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만 잠잠하라, 또 병고침 받은 자들에게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래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얗게 변하시면서 영광의 광채가 막 펼쳐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변화산 사건에서 봤던 것 절대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병고침 받은 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근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좀 숨기면서 다니셨어요.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의 그 구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부모님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했던 그 귀머거리와 또 말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스스로도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추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감추시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픈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이 질문은 20세기 마가복음 그 연구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의 주요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자유주의 진영 쪽에서는 1901년에 그 빌헬름 브레데라고 하는 학자가 마가복음 안에 있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었다.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각각에 대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왜 하필이면 마가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마가가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본문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 공통된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아까 봤던 본문들 모든 본문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본문들, 각각의 그 사건들은 이 주제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본문은 두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항상 책을 쓸 때 첫 번째 문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누구나 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을지 안 읽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저자들은 첫 번째 문장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게 돼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마가가 첫 문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본문들을 자세히 몇 군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본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가복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고난받으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봤던 본문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잠하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그 반응이 만류를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베드로는 아까 말했어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 이 고백이 진짜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했던 거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때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이제 떠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고 그 영어 성경에서는 about i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주셨던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십자가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냐면 왕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왕.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어울리는 단어는 영광, 정복, 승리 이런 단어와 어울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고난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 그렇죠? 영광, 정복, 승리 이런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 개념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고난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말할 때 잠잠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은 이제야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고백.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는데 그 고백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은닉 주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인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함께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의 경험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죠? 열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렇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집이죠. 여러분 집에 혹시 120명 모일 수 있나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 대단히 큰 집입니다. 아마 상당히 부유한 집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때 바보섬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마가는 결별하죠. 결별하지만 영원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사도 바울과 결별할 때 그 고난이 싫어서 도망갔을 때와 그 사건과 다시 사도 바울에게 갔을 때 그 사건 사이에 뭔가 마가에게 있어서 신앙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중간에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연다 그 중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마가에게 신앙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광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선교를 가니까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은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의 길을 피합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귀신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도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병고침만 보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지만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만류했잖아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믿으세요? 성공하려고 믿으십니까? 승승장구하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처럼 똑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호칭을 하나 붙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호칭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면 고난받는 종이 좋으세요?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뉘앙스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고난받는 종으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안정이 되고 그렇죠?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고난받는 종 그러면 나는 싫어.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어. 뭐 누구나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잘 살아보려고? 영광을 바라보며? 물론 중요합니다. 승승장구하려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길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구로 동광교회의 그 이영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입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은 이렇게 이런 간증입니다. 이분에게는 그 아들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어요. 의료 선교사. 대단하죠. 아주 잘 키웠죠. 둘째 아들은 UC버클리 공대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 키웠으면 되게 잘 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아들들보다 더 귀한 딸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딸 이름이 루라인데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 태어난 지 7개월째에 이 아이가 자폐아인 거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 뭐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또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에 오면은 이 자폐아인 아이가 온 집안을 다 쑤셔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붙들고서 몇 번이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화소연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폐아가 사기가 너무 힘들다 사모님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서 미국 가면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아이 입양 보냅시다. 그래서 입양을 결정해요. 그래서 입양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만에 연락이 왔대요. 입양할 부모가 나타났으니까 와서 이제 서류 작성하시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래요. 서류를 다 작성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 목사님 이제 딱 한 장 서류가 남았는데 이 서류가 친자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각서입니다. 이것만 쓰시면 다 입양 절차가 끝납니다.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아이가 정상이었다고 한다면 너 그래도 이 아이 버리겠냐? 사실 내가 자폐아보다도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잖아. 넌 그 아이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버리려고?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거 도저히 사인할 수가 없어서 사인하지 않고 다 버리고 그냥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키우는데 한 번은 이 황수관 박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 딸 아이 사실은 목사님 가정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의 축복, 목사님 가정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더래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키워봤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막 화가 나더래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떠나지가 않더래요. 아, 그래.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일 수 있겠다.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님일 수 있겠다.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잘 키워보겠다라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키워봤대요. 사모님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은 원망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아, 개척교회 목사에게 이런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소연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딸아, 그렇게 서운하냐? 딸아, 그렇게 서운해? 나도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아이 다른 집에 주면 그냥 지워버릴 것 같더라. 너에게 주어야 네가 잘 키워줄 줄 알아서 너에게 준 거야.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아이를 잘 키웠다고 그래요. 끝까지 잘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에는 십자가의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일부터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목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얼마나 매일마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목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목자 목녀님들 소갈이 많이 하세요.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바르게 자라도록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해산의 진통을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어가면서 정말로 예수님 잘 믿도록 해산의 진통을 날마다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왜 이런 목원 나한테 맡기셨어요? 왜 이런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섭섭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그렇게 서운해? 네가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너에게 맡겨야 그 영혼 살아날 것 같더라. 그래서 맡긴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도도 참 많이 하고요. 선교 참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 자꾸 하라고 하는지. 힘들어요. 선교 한번 가면 쉽지 않습니다. 선교 훈련도, 선교 학교도 해야 되고 시험도 보고 선교 훈련도 해야 되고 시간도 쪼개고 돈도 드리고 휴가까지 반납해가면서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 힘든 거 다 알아. 다 알아. 여기저기 아끼고 살림 졸라매고 시간 투자해가면서 선교비 보내고 선교 가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한 영혼 살리겠다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거 알아. 근데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더라. 너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만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